오늘의 고침의 성경 263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서울에서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고등학교 딸을 차에 태워서 학교를 바래다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제 우리 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천국을 다녀온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제일 좋은 곳에 있는 분이 작은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섬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대형교회 목사님은 지옥의 맨 윗자리에 있더라고. 맨 윗자리에 있더라고. 아빠, 이거 사실 아니죠? 걱정이 되어서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 되어서 물었는데 그때 하필 그 즈음에 그 목사님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자꾸만 마음이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편한 쪽으로 가고 싶고 대신만 받고 싶고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책망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즈음이었습니다. 딸이 그 말을 하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찔림이 있었죠. 바로 대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딸은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니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고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앞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 딸이 정말로 아빠가 지옥에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됐죠. 수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딸의 머리에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지옥에서 맨 윗자리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그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힘을 내어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외에도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또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사실은 쉽게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설교도 있어야 되고 행정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그리고 훌륭한 인격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절반, 또 다른 것 노력하는 것 절반.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요 대부분이 다 손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손이 아니죠 어촌이죠 그곳에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더십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툭하면 급한 성질 부리고 싸우고 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설교를 좀 잘해야 될 텐데 행정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은 그러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붙들고 땅끝까지 가본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대답은 다 이 성령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서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위치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들은 다 서 있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를 해가시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막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힘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 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지갑도, 집 문서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내가 다 지켜주고 다 인도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이런 뭐 집 문서 내려놓으라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다 버리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겠죠. 그런데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며칠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싶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별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그래서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죠. 전도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경험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은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죠. 변한 것 같은데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맹맹해져서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씻고 나니까 왜 또 돌아가 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 이 말씀은요. 항상 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라 그 말씀이죠. 암이 걸린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생각 속에는 오로지 암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걸렸던가? 하필 왜 나인가? 이 암, 잠을 자도 암에 눌려서 잠을 잡니다. 길을 가도 암 때문에 이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암에 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대경에 깔려 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온통 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지나면은 암에 눌려서 상태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이거 하츠가 다 집어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탄은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막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집어넣을 그때에 사실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면서 사탄이 문을 두드릴 때는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잡다구리한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 말씀에 사탄의 전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소는 우리 마음이죠. 이 성소에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이 성전. 이 성전에 사탄이요.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아사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된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될 장소가 이 성전이죠. 그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마음이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있는 비밀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속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근데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이 마음에 늘 예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것저것 막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따라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빼앗아버리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생각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늘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도 무엇인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 생각을요,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수많은 염려거리들, 그리고 내가 즐기고 누려야 할 그 어떤 것들, 사탄은요, 사탄의 존재를 숨기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집어넣어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탄이 주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죠.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흘러나오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흘러나가던 예수님을 이 속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길가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죠.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이 가시떨기밭이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밭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탄이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쉽게 문을 열어줘버리고 그것들로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온갖 근심과 염려, 걱정 다 붙들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붙들고 사탄이 문만 두들기만 하면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 본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문을 두드리면 쉽게 문을 열어줘 버리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다오, 안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주는지 아세요? 문 열어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즐거움 다 빼앗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 안 열어줍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싫어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늘 예수님 생각합니다. 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이 마음 채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죠.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서 그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요,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더불어 싸우죠.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예배 시간만, 특정 시간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나한테 달라. 이런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이죠. 그래서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서부터 예수님은 교회에 모셔두고 그리고 혼자 나갑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죠. 승리의 함성인데 승리의 함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반응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누구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예수님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두라는 말이죠.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찬양할 때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찬송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에게 항상 열어놓고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도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 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부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왕인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예수님을 향해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시고,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왜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데 좀 가 계시고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을 사는 동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여러분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분의 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이 성령이 계시면은 참으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 속에서 수선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고백을 하죠. 두 번째로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 속에 주님을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7,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세상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모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은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옵니다. 발목에 잠기고 그리고 흙에 잠기고 헤엄칠만한 물이 되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주변에 강가에 과실들이 맺히게 되죠. 헤엄칠만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전된 나에게서부터 주님은 흘러가고 싶어해요. 흘러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가득한 그것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장애물이 나한테 딱 부딪히게 되면 주눅이 들어서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방언이나 공도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약속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고개를 한번 절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하기는커녕 불평하면서 살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영향 안 얻어먹으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넉넉히 이기는 삶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이 복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 다 어디에 갔습니까? 왜 흘러나가야 되는 이런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딸이요. 목사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참 이상해요. 뭐가? 들어보니까 딸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반에서 1등 하는 집, 그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놀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절에 다니는 집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절에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딸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나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저 친구는 1등을 하지? 절에 다니는데 왜 1등을 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신앙은요, 초등학교 4학년 딸도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하나님의 맞습니까?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면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흘러가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흘러가고 싶은데, 내가 좀 흘러가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싶고 너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왜 만족한 삶, 영향을 끼치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을 왜 살지 못합니까? 그 비밀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좀 지키십시오.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문을 안 열어줘야 됩니다. 왜 자꾸 열었습니까? 이곳은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마음은요,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속에 뭐가 자꾸만 나오고 있냐면 엉뚱한 것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 자질이 구려한 것이 자꾸만 나오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간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것, 근심, 염려 다 물리쳐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칼럼에 써놓았습니다. 지금 살펴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한 번만 꼭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눌 때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반드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고, 힘들어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십시오. 일주일만 딱 하고 나면은 여러분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새벽예배 나가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자꾸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아, 사랑이 되는 것을, 용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흘러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내 속에, 입속에 그냥 쉬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시려면요, 여러분 속을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근심과 염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자꾸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만 자꾸 나오고 짜증만 자꾸 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면요,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면은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꼭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말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당장 나가면 또 막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속에 풍성한 것이 있는데요. 이 비밀은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